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장래의 일은 이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장래의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점집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점집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장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점집을 찾는 것이죠. 또 입시철이 되면 입시생을 둔 부모들도 점집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지 붙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점쳐보는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장래일을 생각했겠습니까? 궁금하니까. 과연 나의 이 왕국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래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혜자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해석하는 것은 또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 이 왕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졸지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꿈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 설명을 들려주기에 앞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꿈 내용을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똑똑해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용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왕이 끈 그 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뭐 특출나서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지요. 이렇게 함으로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다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세요? 예,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크든 작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31절부터 3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뭘 보았는가 하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을 만든 재료가 부위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큰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자, 34절 35절 또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큰 돌이 어디서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박살냈죠. 그렇게 했더니 그 신상의 재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부서뜨린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예요. 이 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 이 꿈에 대한 그 의미는 오늘 보면 36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이제 꿈에 대한 그 해몽을 다니엘이 왕에게 해 주었죠. 근데 이 꿈이 결국은 무엇에 대한 꿈이었는가 하면 장래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의 각 부위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8절 끝부분에 보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두 팔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일어날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 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539년에 메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말씀은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메대라고 하는 나라죠. 근데 이 메대라는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바사, 즉 페르시아에 합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는 하나로 묶어서 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을 보시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이 바벨론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엄격히 말하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이 메대는 금방 파사 페르시아에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취급됩니다. 그리고 파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준 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는 파사 제국 다음으로 일어날 나라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은 기원전 330년에 파사 제국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파사를 무너뜨린 그리스의 왕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부분인데 쇠로 만들어진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 예,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그리스 제국 다음에 들어설 나라인데 이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였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고 하는 이 말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성입니다. 가이사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뭐 카이사르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로마의 종신 독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 로마 황제가 즉위하기 전에 이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통치했는데 그의 양아들이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 가이사 이것이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어떤 호칭처럼 그렇게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로마의 초대 황제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 네.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황제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은 뭐였는가 하면 디베료라는 사람입니다. 디베료 황제라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디베료 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그 황제라는 말이 가이사라는 말이에요. 디베료 가이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래서 가이사는 원래는 사람의 이름인데 성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황제의 어떤 명칭처럼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이 신상이 결국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날아온 한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게 되죠. 근데 이 돌이 그 신상에 어디를 쳤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34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신상의 어디 부위를 쳤어요? 발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발은 어떤 재료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쇠와 진흙이 섞여서 그 발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을 쳐서 그 신상을 깨뜨려버렸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4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부술 것이다. 그 신상의 발을 깨뜨려서 그 신상을 결국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새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는데, 이 발가락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 왕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제 이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뜨린다 그러한 뜻이죠. 근데 이 여러 왕들이 열 발가락이 사실 여러 왕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왕들이 화합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흙과 진흙이 섞여서 그 발을 지금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합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43절을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43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 발가락 이 부분이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시대는 화합이 잘 안 돼요. 왕들끼리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가 로마 제국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2대 황제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여러 명이었던 적이 없어요. 황제는 항상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이제 깨부수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때가 로마 제국일 수가 있겠느냐, 그때가 로마 제국일 때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로마 제국 때 오셨어요. 근데 지금 로마 제국이 아직, 로마 제국은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하고 여기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로마 시대하고는 이게 뭐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로마 제국이 이미 멸망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이 본문 속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아리와 그리고 발이에요. 맞죠? 근데 종아리는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요. 발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두 로마 제국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아리 부분의 로마 제국과 발 부분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이 사실은 이게 다른 로마 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은 과거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 부분의 로마 제국은 과거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 아니라 과거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세워질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로마 제국 사이에 지금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을 하면서 나중에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로마 제국도 두 종류의 로마 제국인데 시간적인 갭은 굉장히 큽니다. 과거 로마 제국,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즈음에는 또다시 그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또 다른 로마 제국이 세워져 있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끝을 내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신흥 로마 제국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흥 로마 제국을 저는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EU, 유럽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이 연합체거든요. 돈도 같아요. 그러면 EU가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흥 로마 제국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굉장히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돌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 부분을 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을 내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흥 로마 제국 시대에 재림하셔서 인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신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가 하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런 그 공고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리에 뭐라고 썼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천년의 왕노릇 기간이 끝나면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지내게 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류 역사를 쫙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들어설 것이다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인간 나라들을 상징하는 신상의 각 부위 재료가 점점 나빠지고 있죠. 제일 위는 뭐였습니까? 금이었어요. 금.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는 놋, 그 다음에는 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 이렇게 점점 재료가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나라들의 왕권이 점점 갈수록 약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점점 이 세대가 갈수록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가서는 이제는 로마 황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또 로마 그 시대에 민주주의가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재료가 뭐였느냐? 철이에요, 철. 철은 여러분 금보다 같지는 못하지만 더 강합니다. 맞죠? 이 철이 금보다 강하고 은보다도 강한 거예요. 놋보다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점점 약해지지만 나라는 굉장히 센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넷째 나라가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넷째 나라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은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쇠로 묘사되고 있는데 왕권은 그 전에 뭐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나라 비해서 못했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삼키고 점령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신흥 로마 제국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신흥 로마 제국의 재료는 뭐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발부분이 쇠와 진흙. 그러니까 이거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신흥 로마 제국에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죠. 꿈 내용 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어떤 인간 역사, 그 파노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잘 해석을 해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46절부터 49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 느부갓네살이 꿈 해몽을 듣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절. 이 절대 권력자가 나이도 얼마 안 된 소년 다니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게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우로 변했어요. 하마터면 다니엘 죽을 뻔했어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다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무조건 그냥 인상 쓰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복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실을 의도적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이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몽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거 그냥 알려주려면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굳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이제 그 나라의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을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 해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기원전 597년 몇 년 뒤에는 또 누가 바벨론으로 끌려오는가 하면 누가 끌려오죠? 에스겔 선지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는 기원전 586년인데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포로로 또 끌려와서 보니까 그 나라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끌려가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와 우리나라에서 끌려온 저 다니엘이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네. 그걸 알게 되면 유대인들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겠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지만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해 주시려고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신 것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목적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목적이 뭐겠어요? 다가올 기근을 준비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절침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왜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지, 왜 내가 종으로 끌려가야 하는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도 기원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올 때는 내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지 다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오게 하셨구나,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바사의 왕비,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주셨는데 거기에도 다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에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일까? 예, 큰 그림을 생각하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가 봤어요. 바벨론 제국 시대로부터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사라질 것인가, 우리가 그 역사를 쭉 봤어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데는 어느 나라가 들어왔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고 그 나라 뒤에는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 그리고 과거의 로마 제국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신흥 로마 제국,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 역사는 끝이 나게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흥 로마 제국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유가 신흥 로마 제국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굉장히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